아멘. 오늘 이야기는 바울의 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르에아에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속주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지리상으로도 동서 무역로 이게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래서 그 튀르키예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주요 군사도로죠. 이 군사도로에서 무역도 일어났는데 이 동서로 있는 무역로뿐 아니라 또 남북으로 있는 무역로에 그 교차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주전 43년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자유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두 가지가 면제가 되는데 로마군이 주둔하지 않습니다. 로마군이 주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금을 내야죠. 먹여 살려야죠. 그 다음에 로마에 내는 세금으로부터도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부도 쌓을 수 있었고 또 나가는 것도 적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는 할 수 있는 일들,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회당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자기들의 관례대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대교의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식일마다 모이니까 안식일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서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베르야입니다. 베르야는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서남쪽으로 벗어나 있는 도시예요. 대개 이제 생각해 보세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와 이 당시 1세기의 로마의 환경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길이 있기는 하나?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지도가 우리처럼 좋은 지도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새 길로 가서 이제 베르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급히 소동이 일어나서 도망을 나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베르야로 갔을 수도 있는데 바울의 본래 계획이었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베르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도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을 1절부터 9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게 전부 다 에그나티아 가도에 지나가는 큰 도시들이에요. 말하자면 천안을 지나서 광주에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타고 갔겠어요? 아마도 걸어갔을 겁니다. 말 타고 가지 않고 아마도 걸어갔을 거예요. 이게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는 165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광주의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암비볼리까지 빌립보에서 48km,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또 한 40km. 그러니까 아마 하루씩 자면서 며칠에 걸쳐서 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관례대로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만 하다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방문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뭘 쓰겠어요? 구약성경을 쓰죠. 구약성경을 쓰면서 그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죠. 빌립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삶 전부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죽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있었느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주일은 최소한 있었다는 얘기죠. 에카르트 슈나벨은 바울 학자인데 아마 데살로니카에서 주후 49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 3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한 2, 3개월이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여기서 있었지만 아마 이후에 야손의 집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이요.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 또 잠자리를 위해서. 이건 아마 빌립보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숙식을 다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마 데살로니카에서는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겠죠. 나중에 데살로니카 전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 도시를 방문하면, 빌립보를 방문하면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도 굉장히 좋아요.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데살로니카 전서는 언제 썼나 하면 이제 여기서 베레아로 가죠. 데살로니카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요. 베레아에서 나중에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냅니다.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데살로니카 전서 써요. 이 데살로니카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2,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또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자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돈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몇 번이나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루디아 같은 사업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2절에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는데 이 강론했다는 말은 대화하다, 논쟁하다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만 막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처럼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하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논증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3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있는,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뜻을 풀어. 그리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뜻을 풀었다는 얘기도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라는 것을 계속 뜻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이죠. 을 증언하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다. 그거를 증언한 겁니다. 그 결과가 4절에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교의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첫째, 유대인들이 있었죠. 둘째,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유대교로 유대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복음,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회당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적대적인 사람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보다는 더 지목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얼마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혹은 기타 지도자의 부인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여기하고 꼭 똑같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주머니는 여자가 일반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전도회관 이런 거 있잖아요. 남전도회관 없어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경건한 헬라인에게 속하는 귀부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신서들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하게 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회심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이 헌신을 해서 바울 일행과 동행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동사를 주목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 권함을 받고와 따르나라는 단어예요. 4절에 권함을 받았다 그리고 따르니라는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해력이 있어서 복음을 알아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들의 권함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설복되었다, 설득되었다, 깨달아졌다. 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지만, 설교를 들으시지만 이거를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때로는 어떤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권함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르니 따르나라고 그러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도 수동태인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에 연합되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무리에 들어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권함을 받았다. 복음을 깨닫고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교회로서 들어간 거잖아요. 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공동체에 가입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심의 과정 전체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이 두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 표시를 해놓으면 사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반응이 환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거절과 극심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힘이잖아요. 자기들의.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 하면 5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라고 말하죠. 여기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저자에 불량한 사람들을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고 이제 한자 말이죠. 번역하면 시정잡배 딱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시정잡배를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서 시정잡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역하자면 시장이나 우물가의 잡놈들 정도인데 현대에 와선 빈둥빈둥 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저잣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천박스러운 무리들, 쉽게 말하자면 길거리의 양아치인 셈이다. 나무위키에요. 이런 보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일당 줄 테니까 이걸 좀 해줘. 자기들이 나서지 않죠. 그리고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한 거는 야손의 집을 쳐들어간 거예요. 왜? 아마 바울 일행이 야손의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됐겠죠. 한 두세 달 있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복음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들을 양육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는 있지 않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찾아내질 못하죠. 이거 완전히 강도들 그냥 강도 무단 침입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찾아내질 못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손과 거기 및 형제들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야손의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뒤에도 쭉 보면 알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주 안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리스도인들, 이게 며칠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읍장에게로 갑니다. 읍장은 당시에 그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가 하면 6절 하반절부터죠. 뭐 조용히도 말하지 않아요. 이 시종잡배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 고발 내용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바울 일행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인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ESV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놨다는 얘기예요. upside down. 그러니까 과장이 다소 섞여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놈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조그만 치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예배당 건물은 무지막지하게 클지라도 그 주변 사회에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가치들을 드러내는 일에서 무력하기가 짝이 없죠. 부끄러운 일이죠. 이 고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 고발은 다시 말하면 혁명을 시도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멀쩡한 세상이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40년 전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그땐 대한민국 아니죠. 복음이 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부패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고발 내용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중범죄가 이겁니다. 가이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중범죄죠. 그리고 야손과 이 형제들은 중범죄자들을 숨겨놓았고 숨겨주었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읍장들은 결국 바울과 실라의 아마 학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보석금을 주고 놔줬다고 그러는데 그냥 놔주는 거 아니죠. 조건을 달죠. 바울과 실라를 추방하는 조건 정도로. 그러니까 밤에 바로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급히 떠난 거죠.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의 아쉬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2,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면서도 아, 내가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좀 잠깐 돌아올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잘 안 된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언급을 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을 계속 한번 보세요. 2장 2절을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먼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왔는데 여기서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싸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또 앞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2, 3개월밖에 있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테네를 거기서 베레아로 가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어린 교회가 무슨 뭘 기대하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이거 생각하면 베샬롬 교회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 3개월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요. 2, 3개월 배우고. 밤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과 실라는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벗어난 새끼를 통해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에 하반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근데 11절에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매우 주목할 만한 독특한 점을 칭찬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그 불량배들의 사건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불량배들은 이렇게 난잡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참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아까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이걸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여기 너그럽다고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옛날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기억하시죠? 더 신사적이어서.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교양이 있다, 신사적이다, 귀족스럽다, 고상하다, 품격이 있다, 편견이 없다,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편견이 없는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이 태도는 일단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개방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요. 간절히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간절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맞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으니까. 성경을 살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상고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별명이 베루야 사람들이죠. 우리를 도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베레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김기동이 세운 서울 성락교회라는 그 이단의 고유 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안 봐요. 성경만 봐요. 그리고 김기동의 말씀만 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베레아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보문고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로이드 존스 책을 보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 11절의 칭찬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다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라 하지만 거짓된 목사들, 그저 자기의 안위와 자기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짓된 목사들의 그런 농락에 어떻게 놀아날 수 있겠습니까?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이비 목사들이요.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단은 이단이니까 알 수나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 허다하죠. 바울의 베레아 사역에도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여기 12절에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꽤나 많이 믿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 아까 말한 그런 상류층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빠르기도 해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이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쫓아가서 이 열심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또 저작거리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또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바울을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의 믿는 형제들이 14절에 보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거기서 이제 베레아의 항구에서 아마 바닷길로 해서 아테네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아덴까지. 근데 이제 참 이게 저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형제들이 바닷까지 전송을 하잖아요. 바울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런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엊그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에크로트 슈나벨은 한 2개월 남짓 있었을 거라고 많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그들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는 것으로 거기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동행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죠. 저는 다음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인가. 혼자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라 그는 이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우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적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공동체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경을 풀어주고 그리스도를 증언해 줬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심자들이 생기죠. 그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교회 개척은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교회 개척자구나. 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략가구나.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기획 능력이나 그의 조직 능력이나 그의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에 로마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더라. 그리고 그걸 구원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경험했다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성경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박한 프로그램을 의존하겠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런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살펴서 미국에서 갖고 오든 뭐 어디서 갖고 오든 갖고 오겠죠. 복음의 능력밖에는 비신자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복음의 능력밖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영향력 있는 목사나 특정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복음이 나온 교회뿐입니다. 질문해야죠. 그럼 우리는? 나는 복음이 나온 열매가 맞나? 우리는 복음이 나은 열매가 맞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 다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메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와 능력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겠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이라고 느낄 만큼이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늘 초보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예외 없이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었을 때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나는 박해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난 대접받고, 그러면 나는 다 그냥 좋게 지낼 거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그는 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1세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저항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지멋대로 하고 돈 지 맘대로 쓰고 사람들을 오라가라 하고 그래도 그 앞에서 꿈쩍도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자하죠. 고린도 후서 1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풍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니네 진짜 똑똑하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 이 가짜들, 가짜 교사들, 가짜 사도들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강탈합니다. 뺨을 때려도 용납합니다. 그러나 어떤지 아세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거짓 자아의 근거인 자기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건드림을 당하는 거죠. 왜 날 건드려? 그래서 바울의 지적대로 이런 가짜들, 사이비 목사들, 그 열매를 그들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님은 산상부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총신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뭐 제 아무리 뭐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지적대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복음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가?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아, 저 목사님이 날 왜, 왜 나한테 시비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 날 공격해? 여러분 1,000명이 되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왜? 어차피 목사가 여러분을 모르니까요. 팟캐스트로 듣거나 유튜브로 들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근데 저 목사가 날 알아. 지난주에 신방을 왔어. 근데 이딴 소리를 해? 나 들으라고? 성령이 하신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하신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내 거짓된 의로움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의의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실한 복음의 메신저를, 목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야, 그놈 새끼들 못된 놈들이다. 아니요, 이게 보통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저항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당연한 결과예요. 동일한 복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에서 보았듯이 말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은 참된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게 합니다. 복음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성도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이 중요한 주제인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 험한 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야손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는데 같이 야손과 같이 있다고 야손의 안부를 인사를 전한다고 그 야손이 이 야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쓴 것처럼 너희가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없지 않았어요. 늘 있었어요. 예수 믿고 당장 그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이 닥치면 그 말씀을 떠나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참된 신앙은 반응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말미암아 삶과 고통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결속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 이게 교회구나.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카에 세워진 교회, 베르야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같이 보면 다 어린 교회들이에요. 어리기가 짝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이 어린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개월밖에 머물, 2개월 남짓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자라갈 수 있었을까? 바울의 선교 전략적인 지혜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라고 그러죠? 그들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라고 하는 거는 누가가 여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쓰고 있는. 근데 누가가 같이 있었는데 빌립보에 들어갈 때. 근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3, 4년 후에 나중에 바울이랑과 조인하게 되죠. 왜 빌립보에 남았을까요? 누가는 빌립보에서 이 어린 신자들을 더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보내라고 아덴으로 가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덴에서의 일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은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두 사람이 베레아에서 아덴에 왔을 때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했어요. 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듣고 디모데야 아무래도 네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좀 더 남은 일을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겠죠. 그리고 신라도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데럴 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라를 빌립보로 보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서의 필요가 또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울은 함께 사역을 하는 동료들과 함께 때로는 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전 사역터로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는 전략적인 면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결정으로 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설득되게 만드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어떤 특정한 요인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회중이 이제 막 복음을 들어서 생긴 새로운 교회가 처음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지탱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할 책임인 것을 이해해야 제 발로 설 수 있다. 그런데 유급 직원들, 이게 이제 돈을 받고 파송을 받고 또는 뭐 그런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유급 일꾼들이 없이도 그 신앙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가지만 만일 처음부터 어린 교회가 상주하는 유급 일꾼들 바깥에서 온 유급 일꾼들의 의존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장하여 그런 의존관계를 벗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도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들이 유급 직원인 목사와 전임 교육자들에게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일이 많아지고 커지면은 그냥 풀타임 교육자를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전문인들이죠? 불러오면 돼요. 일시키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행정 목사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부동산 관리 목사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이 많으니까. 다 목사들이 해요. 유급 직원들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성경에서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분의 고유한 역할을 하면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를 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교인인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셔야 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교회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잘하게 하세요. 유급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린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 이 고발 내용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6절에서 고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21세기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베샬롬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태극기를 들어 촛불을 들어 하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세대 간의 분열이라고 하는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나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부정하는 일들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갤 만큼,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낼 만큼 강력한 요소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우리의 사고 속에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작은 분입니까?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런 영향을 주어야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대단한 명망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거짓 비난이고 고발 내용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곳입니다. 베샬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광주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니까요. 기도하십시다.